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미 의회가 지난주 압도적으로 채택한 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경제 제재 외에 러시아 기업들의 불법 금융행위 관련 신용 확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관련 기관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기업 간 협력을 규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 법안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압도적으로 법안을 승인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부담감을 가졌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 의회가 이 법안을 채택하자 지난달 31일 국내 미 외교 인력 천여 명 가운데 755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미 공군 35주비행단은 성명에서 2일 오전 2시 10분에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를 발사해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특히 북한이 두 번째 ICBM을 시험 발사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군은 그러나 성명에서 이번 시험 발사는 최근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에 관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며칠 안에 이에 관한 공식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담당 관리들은 중국의 철강 수입과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여러 불공정 행위들이 미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두 명의 상원의원들이 2일 합법 이민자 감축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의원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족 이민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저숙련 이민자의 문호를 열어왔다며 새 제도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기술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 1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 숫자를 향후 10년간 50%가량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없는 이민자 대신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남미 베네수엘라 재원의회 선거에서 100만 표 이상이 조작됐다고 투표 시스템을 제공한 회사가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자동투표 시스템을 제공해온 스마트매틱의 안토니오 무지차 최고 경영자는 2일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지차 회장은 깊은 유감이지만 투표수가 조작됐다고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808만 9천여 명이 투표해 41.5%의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당은 이 같은 발표를 환영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프간에서 2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차량을 겨냥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나토가 주도하는 연합군 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남부 칸다르의 공항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칸다르 지역 경찰은 테러범이 폭탄을 적재한 차량을 운전해 나토 차량에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칸다르 공항은 아프간 보안군을 지원하는 연합군의 핵심 군사 기지입니다. BOA 세계 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햄버거를 좋아하시나요? 맛도 좋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인데요. 최근 평양에도 햄버거를 파는 식당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햄버거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쇠고기입니다. 하지만 이 쇠고기를 생산하는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환경오염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돼 왔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 식물성 대한쇠고기 버거를 개발하는 임파서블 푸드 계획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콩 뿌리에 헤모글로빈 성분을 추출해서 발효를 거쳐 만든 이 대한쇠고기는 진짜 쇠고기와 거의 똑같은 맛과 느낌을 낼 수 있다고 하고요. 영양도 동일하다고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때문에 육류를 즐기는 사람에게도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에 세계적인 부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한쇠고기가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다른 식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3일 목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3도, 신의주 25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5도에서 33도, 함흥 22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21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마이클 부블레 곡입니다. Today is yesterday's tomorrow.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at you're hoping that this is the notebook, but baby, it's you. We'll see. And if the gods ain't got nothing on me, like Owen Alley when Harry met Sally, we knew that this had to be the kind of love that lasts eternally. And I know that some will say that it could end in heartache. But, my dear, you only fear the chances that we don't tak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요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한 대 묶은 이른바 통합 제재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이른바 슈퍼 301조 등 광범위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이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이른바 통합 제재안에 서명했군요.
네, 지난달 27일 미 상원에서 3국 통합 제재안이 통과된 지 6일 만의 일인데요. 상원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이 세 나라에 대한 제재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은 통합 제재안을 찬성 98대 반대 2표로 승인했고요. 그보다 앞서서 25일에는 하원이 찬성 419표 대 반대 3표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상하 양원 모두 초당적인 지지율 속에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오전에 이 법안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 이 법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비헌법적인 조항들의 명백한 결함을 갖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통합을 위해서 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와의 관계의 개선을 자주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대조적인 조치인데요.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서명할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이 법안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미국 행정부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상하 양원 모두 압도적으로 법안을 승인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대북 제재법은 북한의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선박 운항 금지,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적인 제재 방안을 담고 있고요. 이란과 관련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 조치, 또 이란 혁명 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재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해킹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러시아 석유 기업들의 미국, 유럽 내 석유 사업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러시아 제재안에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러시아 제재는 지난해 실시된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따른 제재인데요. 러시아는 강력히 미국 대선 개입을 부인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줄곧 러시아와의 결탁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네. 지난달 하원에 이어서 이 상원까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네, 러시아는 법안이 통과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 수 감축을 명령하고 755명에 대해서 이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9월 1일까지는 러시아에서 떠나야 합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 정부가 빌려 쓰고 있던 모스크바 외곽의 휴양시설 그리고 창고 시설의 폐쇄도 명령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 러시아 경찰 당국이 현재 진입로를 막고 외부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여부를 며칠 안에 결정할 거라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이 복수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떤 조치가 됐든 세계 최대 규모인 양국 교역 관계에 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무역 전쟁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4월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이후 무역 불균형 개선 100일 계획을 진행하면서 펼쳐졌던 두 나라 사이의 허니문, 그러니까 이 미뢰 관계가 이제 끝난 걸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역 불균형을 풀기로 함께 노력하자고 했던 그 좋았던 관계가 끝나는 계기가 됐던 건 뭘까요?
네, 대중국 무역에서 미국이 한 해 보는 적자가 이 3,470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중국과의 이런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100일 계획 진행 상황이 당초 미국 측의 기대보다 부진했고요. 특히 지난달에 있었던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중국과의 교섭 결과물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대책을 진행하는 걸로 결단을 내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북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또 다른 이유로는 한반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중국 압박의 일환으로 이 통상 제재를 추진하는 걸로 풀이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중국은 말만 할 뿐 정작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계속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면서 대중국 무역 제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대중국 통상 제재 어떤 내용이 될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에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자세히 조사할 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지시하는 계획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공식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을 하거나 무역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 직권으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등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슈퍼 301조를 다시 살려서 중국에 적용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데요. 슈퍼 301조는 일반적인 통상법 301조보다 훨씬 광범위한 무역 보복이 가능한 수단이기 때문에 앞에 강력하다, 특별하다는 뜻의 슈퍼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될까요?
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고질적인 중국의 무역 병폐로 꼽혀왔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중국 업체들은 유명 제품의 기능이나 모양을 무단으로 베껴서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의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을 개별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위반 사항에 대한 징벌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미국 당국의 계획입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을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죠?
네, 이 슈퍼 301조를 되살려 관세를 높이는 방안 말고도 중국의 정보 기술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계획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10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 그룹 안에 들겠다는 이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0대 분야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의료기기 등 하나같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나 협력 없이는 발전이 어려운 산업들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대통령 직무정지 표결을 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브라질 하원이 수요일 미셸 테메르 대통령의 직무정지안 표결을 합니다. 이 테메르 대통령이 지난 6월에 갖가지 부패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의회가 진행하는 건데요. 현재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표결은 오후 늦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부패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직무를 왜 정지시키려고 하는 건지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국가원수로서 다양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형사 피고인의 신분으로 전환하는 데는 의회가 동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표결에서 하원 의원 전체 513명의 3분의 2인 342명이 찬성하면 이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일반 형사 피고인의 신분으로 전환되고요. 테메르 대통령은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표결에서 342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 직위는 유지됩니다.
네. 얼마 전에도 브라질 의회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지 않았었나요?
네. 테메르 대통령의 전임자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 표결로 직무가 정지된 후에 후속 절차를 거쳐서 결국 탄핵됐는데요. 역시 부패 혐의였습니다. 이 부패로 탄핵돼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을 승계한 이 후임자 역시 다시 부패 때문에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표결에서 1년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까요?
예,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테메르 대통령과 집권 브라질 민주운동당 측은 부결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63석을 가진 민주운동당은 47석의 제3당, 브라질 사회민주당 등 우파 정치 세력들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야권보다는 50표 이상의 더 확보하고 있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표 대결에서 밀리고 있는 야당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고 있다고요?
네. 표결에서 직무 정지안이 부결되면 테메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야당은 어떻게든 이 불씨를 살려나가야 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야당 의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이 투표 절차가 유효로 인정되는 출석 인원이 모자라게 할 방침입니다. 또 야당 의원 30여 명은 수요일 의사당 안에서 테메르 축출, 테메르는 교도소로 가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자,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브라질 전국,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번에 연방검찰이 기소한 육류회사와 뇌물을 거래한 혐의 말고도 사법방해 그리고 범죄조직 가담 혐의 등 수사가 예정됐기 때문에 이 브라질 대통령을 둘러싼 이런 정치적인 혼란은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테메르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지난 일요일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 병력 동원도 승인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공화당 소속의 연방 상원 의원 두 명이 합법 이민자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또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이 문제는 접고 다른 안건 처리에 몰두하는 모습이라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 합법 이민자들을 축소하는 법안을 지지했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톰 코튼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이 합법적인 이민자를 줄이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이 두 의원과 함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법과 관련해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is legislation will not only restore our competitive edge in the 21st century, but it will restore the sacred.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21세기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할 뿐 아니라 미국과 미국민 사이의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위기에 처한 미국인 가족들을 향한 행정부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왔던 이 미국과 미국인 중심 기조의 기조를 반영하는 그런 법안인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법안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이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일종의 능력 위주 체계로 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권 신청자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고 또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더 많은 점수를 주고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나 경제력 없이 이 가족의 초청 등으로 오는 이민자들을 줄이고 또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문호를 열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코튼 의원은 현재 기술에 인정받아 미국에 이민 오는 이민자는 이 15명 가운데 1명꼴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기술이 없는 이민자를 제한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미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날 발표한 법안이 앞서 나온 법안의 개정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코튼 의원과 퍼듀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원들과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의원들이 다시 내용을 손봐서 내놓은 건데요. 자, 이 법안은 또 이민자 가족의 신청을 제한하고 추첨을 통한 비자를 중단하는가 하면 영주권 발급 절차를 더 힘들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안 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는 105만 명이 넘는데요. 퍼듀 의원은 연간 100만 명은 너무 많은 숫자라며 10년 안에 50만 건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은 기술을 갖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미국에 오는 이민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코튼 의원은 현재 미국에 오는 이민자 15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술이 없는 이민자를 제한한다면 미국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의 표준을 갖게 되고 미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이 FBI는 미국 최대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FBI가 새 수장을 맡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화요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92대 5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됐으니까 거의 3개월 만인데요.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을 조사하다가 해임됐습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러시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했죠. FBI 국장 임기는 10년이지만 대통령이 중간에 해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레이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지난달에 열렸는데요. 정치적 외압을 견딜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졌죠.
맞습니다. 레이 지명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자신이 FBI 국장 자리에 오른다면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FBI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레이 지명자의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 believe to my core that there's only one right way to do this job, and that is with strict independence.
네, FBI의 국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믿는다는 건데요. 바로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규칙대로 하고 공정하게 하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FBI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 그 인준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 92표, 그리고 반대가 5표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모든 의원이 지지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FBI에 대한 상원 인준 표결 제도는 1968년에 도입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대표가 나온 건 6표뿐입니다. 그중 5표가 이 화요일에 그러니까 나온 거죠. 지난 2013년에 제임스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인준 표결 때 미국 내 무인기 사용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랜드폴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요. 이번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제프 머클리, 론 와이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네. 자, 이들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뭔가요?
네, 법사위원회 소속인 머클리 의원은 레이 지명자가 공화당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기부한 일과 또 개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위해 일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레이 지명자가 속한 법무법인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을 대표한 사실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다수는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상원 인준을 받은 레이 신임 FBI 국장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까요?
네, 레이 지명자는 올해 만 50살인데요. 예일대학교 학부와 법률전문대학원에 나왔습니다. 1997년 조지아주 북부지구 검사 15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조지 W. 부시 정부 때인 2001년에 연방 법무부로 옮긴 후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법무부 이 형사 담당 차관부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인 킹 앤드 스페이딩에서 변호사로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초에 레이 변호사를 새 FBI 국장으로 지명하면서 흠잡을 데 없는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상원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주에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세 차례 표결에 붙였습니다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화요일 우선적으로 처리할 안건들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정부기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하고 보훈부와 식품의약국, FDA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 휴회가 끝난 뒤 9월에 돌아오면 조세개혁 법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개혁 법안,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은 맥코넬 대표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맞습니다. 존 튠 의원은 확실히 쉼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법안 가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때까지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을 접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다른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튠 의원은 현재 공화당 의원 총회 의장으로 상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영향력 3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양당이 협력해서 이것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상원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초당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라마 알렉산더 위원장과 패티 머레이 민주당 간사가 오늘 오는 9월에 이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라 현행 제도 아래에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보험료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 이 새로운 건보개혁 법안이 빨리 승인되지 않으면 이 보험사와 연방의원들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메일 아웃, 구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이 지원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 현행 오바마케어 아래 보험사는 저소득층이 이 제도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에 보험료를 싸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보조금 지원 여부를 매달 새로 결정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 중에도 연방정부 지원금이 필수적이라며 옹호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보험사들은 지원이 중단되면 보험료가 20% 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방의원들에 대한 지원금 얘기는 뭔가요?
네, 현재 연방의원들이나 의회 직원들은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보험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연방기관 직원들보다 개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똑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공무원은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내주고 나머지 25%만 개인이 부담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위협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일축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같은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공화당이 미국인들에게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부 영화 좋아하세요? 예, 거칠고 메마른 황야, 챙달린 멋진 모자에 가죽 장화를 신는 남자. 네, 카우보이가 권총을 들고 악당과 마주서서 한판 결전을 앞두고 있는 모습. 여기에 딱 맞춰서 이런 음악이 흘러나오고 말이죠. 예,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서부 영화의 대명사 같은 곳이죠. 텍사스주 찾아갑니다. 텍사스는 미국 남부에 있는 주입니다.
We're in the middle of a crisis on our southern border. The unprecedented surge of illegal.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서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하는 바로 그곳이죠. 네, 그런데요. 이 텍사스 하면 남부보다는 서부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텍사스는 이 미국을 반으로 나누면 바로 왼쪽,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는데요. 그런데도 텍사스보다 더 서쪽에 있는 콜로라도나 아이다호 같은 곳보다 더 서부의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바로 이 텍사스를 기점으로 서부 개척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텍사스의 면적은 약 7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보다 3배 정도 더 크고요. 텍사스는 뭐든지 다 크다, 이런 말이 다 있다고 하는데요. 30년 가까이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텍사스 터줏대감 코리안 저널신문의 김상주 국장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아래에서 위로 가면은 13시간, 동에서 서로 가도 13시간. 예, 쉬지 않고 계속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도 오셨을 때 텍사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말 타고 총 타고 총 차고 다니는 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텍사스는 사실 그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달라스, 어스틴, 샌안토니오, 코퍼스 크리스티 동쪽으로는 굉장히 플랜이네요. 진짜 산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달라스, 어스틴 이쪽으로 서북 쪽으로는 굉장히 이제 힐리해요. 그쪽은 산이 있어요. 여기는 산이 없는데 펜핸들, 프라이팬 같이 생겼다라서 펜핸들이라고 하는 이제 꼭 손잡이 있는 부분 북쪽 이쪽은 주로 산이 많아요.
한 주의 크기가 자동차로 쉬지 않고 13시간을 달려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1호선 국도를 타고 한 3시간 거리라고 하고요. 남한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이 텍사스주가 얼마나 큰 곳인지 아주 조금은 짐작이 가시겠죠. 4년 전에 텍사스주로 이주했다는 지니 보니 씨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Everything is big. Roads are big. Houses are big. Ranches are big.
Great. 모든 것이 다 커요. 집도 목장도 다 큽니다. 방문할 곳도 많지요. 텍사스라고 하면 아주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매우 현대적인 곳도 있고요. 휴스턴이나 댈러스 같은 곳에 와보시면 얼마나 크고 도시적인지 놀라실 거예요.
네, 텍사스 주민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750만 명, 미국 전체 인구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한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김상주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통계란 것이 이제 그 센서스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작아요. 예, 근데 휴스턴 경우가 14,730명 얼마 안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통계적인 거 말고 비통계적으로 환산하는 거는 휴스턴 교통은 한 3만. 그다음에 달라스는 통계적으로는 2만 8천 명이라는데 달라스는 한 8만 명 되는 거로 저희가 통계하고 있어요. 샌안토니 통계적으로 한 4천 명. 어스틴이 한 8천 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텍사스의 통계적으로는 센서스, 2010년 센서스 조사 결과는 67,750명인데 2배 정도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텍사스는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날씨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기후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뜨겁습니다. 보통 뭐 그러니까 화씨로 90도 이상 100도 넘는 날은 보통이고요. 아주 익는다 그럴까요? 시즐링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걸프만을 끼고 있는 지역의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약간 좀 휴미드한 느낌이 들고 이제 어스틴이나 약간 내륙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드라이해요. 뜨겁다 뿐이지 그렇게 막 땀이 지글지글 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지니 보니 씨가 살고 있는 휴스턴시는 걸프만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비도 잦고 습하다고 하네요.
Very hot and humid. Celsius, I believe, somewhere between 35 and 40.
But it rains a lot. 덥고 습한 편이에요. 섭씨로 35도에서 40도를 넘나들죠. 하지만 비도 많이 와요. 저는 워싱턴 DC에서도 살았고 영국 런던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서도 살아봤는데요. 뭐 어느 곳이 좋다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이를 가진 지금 이 텍사스에 사는 것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안전하고요. 물가도 너무나 싸고요. 습도와 날씨만 빼면 다 정말 좋아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텍사스주는 잘 사는 주를 꼽으면 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텍사스주의 터줏대감인 김상주 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오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땅도 뭐 그 땅 때문에 그 목축업도 발달했지만은 일단 제일 큰 그 텍사스를 이끄는 사업이 비즈니스가 오일 같고 그것 때문에 뭐든지 좀 풍성하긴 해요.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은 그 모든 도로에 일반 국도까지 그 가운데 중앙선에 그 반사 유리를 붙인 도로는 아마 텍사스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 물가 같은 것들이 일단 그 타주보다도 엄청 싸고요. 전반적으로 여기는 살기는 경제적인 면에서 살기는 편해요.
텍사스주는 큰 주답게 대도시도 여러 개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주도는 오스틴이라는 곳인데요. 지니 보니 씨의 오스틴 소개 들어보시죠.
Austin, they're beautiful cities. It's a big college town.
텍사스 오스틴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오스틴은 큰 대학가가 형성돼 있어요. 학생들이 많고 차분하고 학구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물과 숲과 언덕이 있는 정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도시의 명물 중에 하나가 박쥐라고 합니다. 오스틴에는 무려 150만 마리가 넘는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다는데요. 그 많은 박쥐들이 거의 매일 밤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이면 오스틴의 유명한 다리에 나타나서 장관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에미 프라이스 오스틴시 박쥐 보호국 담당 직원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When 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emodeled this bridge in the 80s,
텍사스 교통국이 1980년대 이 다리를 다시 지었는데요. 당시만 생각해도 이 다리가 박쥐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교량을 연장하면서 생긴 틈새가 박쥐들이 살기 아주 적합한 곳이 되었던 겁니다. 박쥐들이 자꾸 나타나자 주민들이 공포스럽고 두렵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쥐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흉측한 새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만지지만 않는다면 괜찮고 나쁜 벌레들까지 잡아먹는 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공포 영화에 등장할 것 같은 박쥐가 이제는 오스틴만의 독특한 관광 상품이 되고 있다니 흥미로운 얘기죠. 네, 텍사스의 대도시로는 또 휴스턴이 있습니다. 휴스턴 주민 지니 보니 씨 설명입니다.
Which is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Texas.
휴스턴은 텍사스에서는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고요. 나사 우주항공국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휴스턴에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병원인 MD 앤더슨 센터가 있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학위를 받으러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텍사스의 유명한 도시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댈러스입니다. 이 댈러스는 한국에서도 방영됐던 댈러스라는 제목의 인기 드라마 덕분에 한국분에게도 친근한 도시인데요. 하지만 간혹 이 댈러스 때문에 웃지 못할 춘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에는 덜레스라는 국제공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덜레스 발음이 텍사스 댈러스와 비슷해서 동부 덜레스로 와야 할 사람이 서부 텍사스로 가는 황당한 일이 1년에도 몇 차례씩 벌어지곤 한다네요.
근데 걔는 D-U-L-L-U-S고 얘는 D-A-L-L-A-S. A하고 U가 두 번 바뀌죠. 제가 텍사스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덜러스보다는 달라스가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정치의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텍사스주 이모저모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외로운 별 텍사스의 어제와 오늘 텍사스 사람들 얘기 들려드립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Get out of your comfort zone입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참 힘든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Comfort is easy, isn't it? We do things the same old ways because it's comfortable and we're used to it. But perhaps now is the time to stretch those limits and try something new and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That's what Lindsay has been trying to do for her husband. Lindsay의 남편분도 늘 자신이 원래 해오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Lindsay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ut of your comfort zon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I've had to buy him more modern jeans. You know, I've had to buy him shoes. You know,
that must be hard because
it is for him.
That's actually having him get out of his comfort zone.
Exactly.
It's
hard. He's doing well. So I just do little by little.
Little by little.
If I bring him in a tie, he has to get rid of like four. because his ties were, like, scary. Oh.
But you're scary. So kind, though, to be really gentle be patient.
Lindsay 씨의 남편분은 새로운 스타일보다는 자신이 예전에 입던 옷이나 신발, 넥타이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Lindsay 씨는 I've had to buy him things like more modern jeans, you know. I've had to buy him shoes. 남편을 위해 새로운 스타일의 바지나 신발을 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That must be hard because that's actually having him get out of his comfort zone 이라고 했죠. 남편분에게는 get out of his comfort zone, get out of his comfort zone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인데요. get out of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your comfort zone, 편안한 지역에서, 즉 말 그대로 하면 편안한 곳에서 나오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다,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다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ve had to buy him more modern jeans. You know, I've had to buy him shoes. You know,
that must be hard because
it is for him.
That's actually having him get out of his comfort zone.
Exactly.
It's
hard. He's doing well. So I just do little by little.
Little by little.
If I bring him in a tie, he has to get rid of like four because his ties are like scary.
But you're so kind though to be really gentle
and
be patient.
You have to.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다,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다,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 당신 마음속에 허영심을 걷어내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4월 러시아 법무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한 데 이어 최근 러시아 대법원은 이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합법화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사이언톨로지 교회를 비롯해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당국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활동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이들 본부에 대한 폐쇄 조치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극단주의 활동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부당하게 구금된 소수 종교인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은 모든 이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80년대쯤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83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고 러시아에는 약 17만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국제적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해 대통령과 의회에 정책적 제안을 하는 연방조직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금지한 러시아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대니얼 마크 위원장은 러시아 대법원의 최근 결정은 평화적인 종교자유 활동을 극단주의와 동일시하는 러시아 정부의 방침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은 극단주의 단체가 아니며 그들은 정부의 억압을 받지 않고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영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러시아를 종교의 자유를 조직적, 지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특정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소수 종교들은 러시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